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조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어도 보세요. 아유, 어떤 걸 보니까 부인이 좀 봐요, 봐요. 한 봐. 미스터 가톤. 자, 어떠세요? 그분 얼굴을 볼 때 그분의 지금 속 마음이 현재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괴로워 보이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어때 보이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사모아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 교회 유학생으로 왔던 그런 어떤 학생이 목사님 사모님 읽어보세요 하고 한국에서 보내온 책이에요. 그 글은 안현수라고 하는 3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쓰신 그런 글들을 모은 겁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우리 김동호 목사님 교회 청년이었는데요. 그분의 그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군의관 시절에 군의관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그 일병이 하나 있었는데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행동이 굼뜨고 집중력도 없고 정말 마음씨 좋은 자기도 못 참게끔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는 젊은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대한민국 병사가 그래서 되겠냐 하고 하여튼 그 친절하게 지냈던 그런 친하게 지냈던 병사이지만은 굉장히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사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석에 누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자기의 가슴을 쳤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또 나타난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렇죠. 12지파끼리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을 기리는 그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우상을 세워놓는 줄 알고 민족 상전에 비극이 일어날 뻔했죠. 너희들이 강 건너서 살더니 우상을 섬기려 하느냐? 라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또 요단강 동편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었다는 것을 기념비였다는 것을 알고 그 오해를 푼 것을 알지요. 개인이든 민족 간이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의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제목, 책 제목처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이름을 여러분 잘 듣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 글을 쓴 이는, 이 편지를 쓴 이는 바울이요.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는고 하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슬레이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을 탈출을 해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이 당시에 이 글을 썼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보호 아래 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집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행색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딱 이것은 탈출한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시민증이 없잖아요. 노예의 흔적만 있잖아요. 당시 로마인들보다는 로마가 정복하여 만들어낸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사실 가택연금 상태이지만은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 하나쯤은 무시할 수 있고 돌려보낼 수도 있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방황할 때 갈등할 때 사도 바울은 임의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한 핏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미 외쳤던 사람이듯이 비록 노예고 더군다나 도망한 노예이지만은 그의 겉을 노예라고 하는 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인생의 행복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주인집 빌레몬집에서 어깨 너머로 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큰 일꾼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종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 노예 주제에 무슨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핍박하거나 돌려보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돌이켜서 어디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00마일 이상을 말을 타고 걸어가서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허다하게 행하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꼬라지며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찾아갔을 때 모두가 숨고 박대했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그 바울 속에 꿈틀대고 있는 예수 생명을 발견하고 그를 교회로 영접하고 자기의 크레딧을 주어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한 일원이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체험을, 그 은혜를 그는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에 아니 그 어떠한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속에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먼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나와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모든 것이 다르고 혹 내가 볼 때 정말 남루하고 보잘것이 없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일지라도 무시받게 합당하게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속사람을,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는지 내가 갇힌 중에,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만나서 거듭나게 만든,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되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내가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 100% 내가 믿는 신복이라.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무엇으로 둘째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현재 오내신 분은 신분이 뭐죠? 노예예요. 그것도 뭐죠? 탈출한 노예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명을 놓고 볼 때, 예수님 복음을 놓고 볼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표현되고 그렇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고 내게 하듯하고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 이웃들을 섬길 때에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 되어져 있죠? 주를 대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적당히 봐줘라, 적당히 저를 존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이 그렇게도 아버지처럼 여기며 존경하게 마지 않는 사도 바울, 그처럼 그를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시대의 관습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노예입니다. 그것도 탈출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와 내가 동무이듯이 너의 노예와 이제는 동무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등하게 지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트너로 지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은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지체 중에 가장 못난 지체를 높여서 가장 귀한 지체와 동등하게 여기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다. 요즘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 동정을 한다, 뭐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셨습니까? 돈을 내놓으셨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셨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동시에 예수님이 크며 우리는 동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쌍하게 연민을 느끼고 어떤 동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나만큼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정말 자기가 다친 것처럼, 자기 가족이 다친 것처럼 여각에 데려다 주어서 치료하게 하고 돈을 더 주고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 그를 둘러다보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는 것이요, 조금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요, 남는 것을 주는 것이요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까지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는 순간 콩글리시가 튀어나오죠. Why Jeremy? 그분을 볼 때에 누구를 보듯 해야 될까요? 어, 앞서가시네. 나 그럼 그 다음 설교 어떻게 하라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듯 한다. 나를 본 듯 한다.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거울 앞에 서셨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가 좀 헝클어지면 다듬고, 넥타이가 비뚤어지면 다듬고, 먼지가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떼고 그러셨죠? 그 거울에 비친 이가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본능적 사랑입니다. 넘치니까 문제지 넘치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화장실을 다녀온 순간 그 손가락을 가시에 찔렸을 때 그 손가락이 어디로 들어가요? 아이고 아파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농담 못하는 사람이 농담하니까 안 웃으시네.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의 겉모습만 보면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왠지 모르게 쌓여진 그러한 선입관들, 증오심들, 우린 이제 다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셨죠? 일본 분들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그분들을 세울 때에 그 신방 우리 박종식 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우리 갓도전 사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지금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이제는 그 사람을 누구로 봐야 합니까? 나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 사람을 나만큼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분이 있습니까? 손을 그 앞에 딱 앉혀놓고 자기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나처럼 여기고 손을 꼭 붙잡고 내 자리, 내 옆자리에 앉히세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그분을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정말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을 나보듯 하세요.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 밑에 아파트에 살던 산적까지 생긴 그런 남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네 번을 했습니다. 자녀가 8명입니다. 취미는 칼 모으기입니다. 그리고 낮부터 밤까지 술만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오는 양육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돈 나올 때가 되면 와서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쫓아보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고 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겉모습 무섭게 생기고 포악한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울고 있는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변화받고 직업도 갖고 다시 교회도 나간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간증을 들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겉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겉모습을 봅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겉모습을 봅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30년 지기 친구기 때문에, 20년 지기 친구기 때문에 내가 나는 당신을 너무 잘 알아요 라는 잘못된 무서운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더 실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의 자녀를, 부모를, 교우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바라본 것처럼, 또 사도바울이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당신의 이웃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를 나보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어떠세요? 갑자기 좀 불쌍하지 않아요? 갑자기 더 애틋하지 않아요? 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하지 않느냐고. 예, 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지. 저 사람이 나지. 맞죠? 성경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을 이뤘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아주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사람들이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려 그리고 5절로 가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드디어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귀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한 집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도무지 무슨 큰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수많은 인산 인해의 그룹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역으로 네 사람이 그 뿌연 먼지 속에서 점점 진하게 그 중풍병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풍병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본듯 만듯하고 다 예수님 앞에 복받겠다고 은혜받겠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네 사람의 그림자가 그 먼지 속에서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점점 나타나더니 얼굴이 보이고 손이 보이더니 무엇을 합니까? 갑자기 자기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요?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 얹고 기도하고 외치시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게 한다는 그분이요?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그분이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했던 그분이요? 그분에게 나를 데려간단 말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곳에 갔더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까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내 주제에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래 라는 자기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가도 3일이 못 가서 또 재질까 봐 아예 안 한대. 주님 뜻대로 안 산대. 살던 대로 산대요. 냅도 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일이 못 갈 거면 3일 한 번씩 작심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왜 그러한 틀을 채워놓습니까? 왜 그런 철장을 만들어놓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죽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보라 behold 새것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만은 그 말씀이 옳다 여기지만 우리를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낮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감을 얼마나 엉터리로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고 아니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잘 될 틈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인생이 꼬이고 뭔가 마음대로 안 되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더 생각합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되는 게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는 근심이 어릴 때에 쓰는 그 표정을 짓는 근육의 개수보다 웃을 때 쓸 수 있는 근육을 하나님이 더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얼굴은 웃게 돼 있다, 찡그리게 돼 있다. 네? 웃게 돼 있죠. 근육이 더 많으니까 더 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까지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보기에 심히? 그런데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요. 들 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의 벽에 막혀서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지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드려 봤나요? 안 두드려 봤죠?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 것을 줄여다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할 때에 하고자 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고자 하고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벽이 막힙니까? 그 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벽이 막혔습니까? 그 관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면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관계의 아름다운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벽이 막힌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나처럼 여기고 내가 병들었다라면 낫고 싶을까요? 안 낫고 싶을까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남들이 외면하면 마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내가 병드신 어르신들 찾아보니까 병이 들었을 때 약이 약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약이더라고요. 가서 손잡아줬을 때 그 아픈 거 다 들어줄 때에 희색이 돌더라고요. 심지어 병든 짐승도요. 손을 얻고 쓰다듬어주면 그래서 자요. 그래서 일본말에 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원어적으로 일본말에 손을 얻는다라는 말은 병을 낫게 하다라는 말이래요. 내가 병든 것처럼, 내가 슬픈 것처럼, 내가 괴로운 것처럼 알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들것에 누워서 누워있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십시오. 육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그렇게 어딘가 쓰러져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짝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가십시오.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모자라다고 무시하지 말고, 더 낫고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바쁜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주님의 복음은 편만하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름져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또 이르시기를, 소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죄는 그를 병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가 병이 낫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를 볼 때는 죄로 인하여 아팠던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픈 사람이니까 내버려 둘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당연하지, 벌받았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율법의 자로 될 때에 당연히 벌받고 당연히 버림받고 당연히 무시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나처럼 여기고 주의 사랑을 베풀 때에 세상에는 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등서평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작고 보잘것없는 동양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이 미국에는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해서 바깥에 있고 백인들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만약에 그때 등서평이, 만약에 그때 간디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세상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자기처럼 여기고 정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맞아준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맞아준 것처럼 등서평을, 간디를 그 교회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맞아주었더라면 북한이 저렇게 공산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도가 아직도 저렇게 이혹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죄 사랑으로 나처럼 여기며 주님 보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인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시고 가꾸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포무도 당당히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그 못나 보이는 이웃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스스로 낮아지며 정죄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